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덜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곧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6장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얽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법을 말합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이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이 시편 55편과 같은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이 잘 해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에 디도를 보내셔서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기에게로 온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어깨가 강건해야 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는 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는 자기 짐은 또 자기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짐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져 주는 것에 대해서 100% 무관심하거나 100% 외면하게 되면 그는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짐을 또 자신이 결코 질 수 없는 짐을 져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짐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100%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려고 한다면 그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합창단이 뛰어나르면 1차적으로는 그 개인들이 다 잘해야 합니다. 즉 자기 소리의 짐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만약 국립합창단이나 모테트 합창단 같은 곳에 저 같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아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 같은 실력의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더 빨리 망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몇 사람만 있다면 아마 돈을 받고 표를 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합창단이 뛰어나려면 첫째로 개인이 아주 뛰어나야 하지만 자기만 잘해서 또 자기가 너무 잘해서 자기 소리가 튀어나오게 되면 역시 작품을 버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죽여서 자기 소리 위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얹어주어야 합니다. 즉 소리로 상대의 짐을 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점 더 훌륭한 합창단이 됩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상대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라고 합니다. 바로잡다에 해당하는 카타르티조는 문자적으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다의 뜻입니다. 즉 그 일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 탈골한 뼈를 치료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 어깨 예를 들어 어깨 뼈가 빠졌을 때 그 어깨를 가지고 병원이나 접골원 같은 곳에 가면 원래 뼈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다시 끼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타르티조, 바로잡다입니다. 또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바닷가에 살아서 그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부들은 해가 뜨기 전 아주 캄캄할 때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용했던 그물을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 그물에 그 걸려있던 여러 해초류 같은 것들 다 뜯어내고 혹시 그물을 건져 올리다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깊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습니다. 그 그물을 깊다가 바로 카타르티죠. 회복하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의 원래의 모습으로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너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모두, 예,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영적이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 되어야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줄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온유하다는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프라우테스인데 길들여지다. 예, 하나님께 다스려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농부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추수 또는 수확은 씨앗의 품종, 씨앗의 품질, 씨앗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추수합니다. 또 배 씨앗을 심으면 배를 따고 감 씨를 심으면 감을 걷습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밀을 거두는 일이 없고 밀을 심고서 보리를 추수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배 씨앗을 심고서 감을 따기를 기다리거나 감 씨앗을 심고서 배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심은 보리나 밀이 건강한 것이면 후에 잘 여문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될 것이고 부실한 것을 심으면 실하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마지기의 땅에 심은 곡식은 나중에 두마지기의 양만큼 거둘 것이고 다섯 마지기의 땅에 심겨지게 되면 다섯 마지기의 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과수원이 100평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거둘 것이고 1000평이면 100평의 10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법칙이 동일합니다.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서 10시간 공부했을 때와 100시간 공부했을 때 둘 중에서 100시간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인이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영숙이가 되고 남자가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철이든 영철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10시간 공부한 학생과 10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은 학생 중 누가 더 성적이 좋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공부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 일했습니다. 성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예, 진짜로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성적을 C나 D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전제는 자기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옆에 앉은 학생의 옆에 앉은 친구가 누군지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것은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부에 관한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나 또 심은 것과 다른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신여기다의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의 코를 비틀다는 뜻입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둘지는 하나님의 몫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고 반드시 내가 거두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 자칫 성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도둑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을 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선한 일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하라는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잘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갈라디아서의 서론과 본론입니다. 이 이후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그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다 써서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인사말을 할 때에 그 더디오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자신의 문안도 함께 합니다. 지금은 그 손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그 펜으로 종이에 써서 보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글을 알면 다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파피루스에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피루스 이전에는 양피지에 썼는데 양피지의 가격은 몹시도 비쌌습니다. 그 파피루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가격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보낼 때는 그 파피루스에 작은 글씨로 반듯하게 잘 쓸 수 있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파피루스의 양을 줄여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마치 그 우리나라 법원 앞에 여러 대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게 딱 두 가지인데 첫째, 한글을 몰라서 그 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글은 알아도 그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서사들이 다 써주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때 누군가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피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자신이 직접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쓴다고 합니다. 그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은 전문 대필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로 한 장에 많은 양을 써서 보낼 수 없고 그 빗둘 하더라도 내가 직접 써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써서 보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서로 좋았던 때를 말하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시력에 당시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 여겨집니다. 즉 11절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대필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마지막은 내가 직접 씁니다. 내가 전문 대필가가 아니어서 글씨가 비뚤비뚤할 수도 있고 눈까지 나빠서 큰 글씨로 써서 파피루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씁니다의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중요한 기독교의 그 진리를 말하는데 먼저 12절,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인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강요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신앙은 외면적이지 않고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또 하나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신앙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속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 그 자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 사형수 중에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극악 무도한 그 사형수가 의자에 앉아 전기 충격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수가 앉았던 의자가 우리 집 거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거 보면 보기가 싫겠습니까? 아마 당장 그 의자를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이사 가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는 그 십자가는 자신이 앉아야 했고 자신이 달려야 했는데 주님께서 앉으셨고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또 거리낌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심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맞는 형벌인 40에 하나 감함매를, 즉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채찍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또 당시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는데 자신이 맞았던 그 수많은 그 흔적들이 주님께서 자신의 주님의 소유임을 표시해주는 낙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복음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초등 학문에 불과한 율법을 따르는 삶, 율법의 종이 되기보다 그것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잘 지는 튼튼한 영적 어깨를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견고한 영적 골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를 위한 것을 심고서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경작하고서 세속적인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오염됨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 일상 기도회의 첫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상의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 주간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종로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